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받은 친서에 흥미로운 내용이 들어있다고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노르웨이를 국빈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오늘 에르니 솔베르크 총리와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에서 대강의 친서 내용을 알려준 바 있다고 밝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하지 않은 아주 흥미로운 대목도 들어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것 이상으로 제가 먼저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을 양해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기자들에게 전날 김 위원장으로부터 아름다운 친서를 받았다고 밝히고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매우 개인적이며 매우 따뜻하고 매우 좋은 편지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6월 중에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가능한지는 저도 알 수 없다면서도 짧은 기간 연락과 협의로 회담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앞서 전날 문 대통령은 이달 말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전에 김정은 위원장을 자신이 만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원유 금수 해제 요구를 미국에 전달해달라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요청했습니다. 오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로하니 대통령은 어제 테헤란에서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이같이 요청하고 미국이 제재를 중단한다면 대화가 가능하다는 입장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이란 핵 합의를 탈퇴한 뒤 원유 수출 금지를 포함한 2단계 대이란 제재를 복원했습니다.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회담 직후 텔레비전에 생중계된 공동기자회견에서 중동 긴장의 뿌리는 이란에 대한 미국의 경제전쟁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전쟁이 끝나야 중동과 세계가 긍정적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이어서 아베 일본 총리가 이란 핵합의 유지를 지지했다고 밝히고 일본 측은 이란산 원유를 계속 구매하는 데 관심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에 협조하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밝히고 계속해서 국제원자력기구 규정을 준수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어서 미국과 이란 사이에 높아지는 긴장을 언급하면서 중동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강화하는데 이란의 건설적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조만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이번 회담 결과를 설명할 계획입니다. 홍콩 당국이 시민들의 격렬한 반대 시위에도 불구하고 범죄인 인도조례 개정을 강행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홍콩 정부를 이끄는 캐리 람 행정장관은 어제 TVB 방송 인터뷰에서 시위대의 사퇴 요구를 일축하고 조례 개정안 처리를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람 장관은 또한 이날 밤 동영상 담화를 통해 조례 개정 반대 시위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람 장관은 이번 시위가 노골적으로 조직된 폭동 선동이라면서 홍콩을 사랑하는 행동이 아니라 보통 사람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행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람 장관은 얼굴을 가린 시위대가 날카로운 쇠파이프와 벽돌등을 사용하고 방화를 자행하는 등 폭동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중국 정부도 람 장관의 이 같은 입장에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경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주요 담화 내용을 소개하고 어떤 문명 법치사회도 평화와 안녕을 해치는 위법 행위를 용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맞선 홍콩 야권과 시민사회는 조례 개정 저지 투쟁 강화를 선언했습니다. 중국은 외부 압력에 굴하지 않고 경제의 질적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것이라고 류허 국무원 경제담당 부총리가 밝혔습니다. 류 부총리는 오늘 상하이 푸둥에서 열린 제11회 루자주의 포럼 기조연설에서 우리는 현재 확실히 외부의 압력에 직면했다고 밝히고 극심한 압력은 오히려 중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류 부총리는 중국 경제를 한 단계 높이려면 반드시 이런 과정을 겪게 돼 있다면서 혁신과 개발의 계기로 이번 사태를 삼을 것이며 개혁 개방 가속화를 통해 질 높은 성장을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동의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 인근 오만해에서 오늘 대형 유조선 두 척이 피격됐습니다. 이란 국영 알 알람 방송은 오늘 호르무즈 해협으로 이어지는 해역에서 원유를 운반하던 대형 유조선 프론트 알타이르호와 코쿠카 코레이저스호가 공격받아 폭발이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공격의 주체나 배후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6월 13일 목요일 B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과의 협상을 계속 추진할 준비가 돼 있으며 의지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미북 정상의 싱가포르 공동선언이 1주년을 맞았지만 미북 관계에 별다른 진전이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별도의 대북 식량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국 통일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흐리고 북부지방은 새벽부터 밤사이, 중부지방은 낮에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9도에서 19도, 낮 최고는 19도에서 26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5m, 서해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과 실무 차원의 협상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뉴욕을 방문 중인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무부는 북한과의 협상을 계속 추진할 준비가 돼 있으며 의지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What we're working on fundamentally here, our policy over the past year, I guess it's a year today since Singapore, is really the transformation of U.S.-North Korean relations.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 이후 미국 정부가 지난 1년간 근본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건 미국과 북한 관계의 변화라며 우리는 영속적인 평화 구축과 완전한 비핵화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The president, as obvious by his statement yesterday, maintains a warm relationship with Chairman Kim. And here at the State Department, we are ready and willing to continue engagement on working level.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국무부는 북한과 실무 차원의 협상에 계속 관여할 준비가 돼 있으며 그럴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1년 전 약속들을 향한 진전을 어떻게 이룰지에 대해 북한 측 대화 상대들과 계속해서 논의하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실무 차원에서 북한과 연락을 취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북한 측과 진행 중인 대화에 대해 이 자리에서 언급한 적이 없다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이어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트럼프 대통령,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북한 주민들의 밝은 경제적 미래를 구축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ut we of course the secretary, the president, and Steve Biegun of course look forward to building a bright economic future.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미국은 1년 전 한 약속이 결실을 맺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실무 차원에서 그렇게 할 준비가 분명히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동안에도 경제적 제재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비건 대표가 12일 뉴욕을 방문 중이라고 확인하면서 유엔 관련 회의에 참석하고 전문가들과 외국 파트너들을 만난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대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북한과 매우 잘해 나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백악관에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뒤 연 공동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두르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제재들이 유지되고 있다며 억류자들이 돌아왔고 미군 유해가 돌아오고 있으며 어떤 핵실험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가 전제돼야 정상회담에 나설 것임을 내비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역사적인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열고 6.12 공동성명을 발표한 지 1년이 됐습니다. 양측은 공동성명에서 새로운 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완전한 비핵화, 한국전쟁 미군 유해 발굴과 송환 등 4개 항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어느 한 분야에서도 뚜렷한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채 대화마저 중단된 상태입니다. VOA가 보내드리는 싱가포르 정상회담 1주년 기획보도, 오늘은 세 번째 순서로 미북 대화 재개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살펴봅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스티븐 노퍼 코리아 소사이어티 선임국장은 미북 대화가 재개되기 위해선 양측의 간극부터 줄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Oh, I'm sure on both sides, both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unless there is a better determination of a more positive takeaway than in Hanoi.
노퍼 선임국장은 12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하노이 2차 정상회담 때보다 더 나은 결의나 더 긍정적인 시사점이 없인 대화 테이블로 나오는데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화가 재개되기 위해선 최소한 어느 정도의 신고와 검증을 대가로 제재를 일부 완화하는 합의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란 겁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 고위급 실무 차원에서 더 많은 활동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두 정상이 만나기로 합의한다면 비핵화의 정의와 제재 완화에 상응한 북한의 진정한 조치, 남북 경제 협력의 시작과 관련한 더 나은 이해를 위한 기초 작업이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노퍼 선임 국장은 두 정상의 의지를 대화 재개의 중요한 요소로 꼽으면서 최근 이와 관련한 긍정적인 신호가 포착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Trump has reiterated several times in recent weeks that he looks forward to the resumption of dialogue with Kim Jong-un and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몇 주 동안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 재개를 기대한다고 거듭 확인했고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도 지난 며칠 사이 비슷한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 대표는 대화는 실무 차원에서의 협상을 통해 재개될 것이라면서도 단계적인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시설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폐기하면 미국은 이 과정에서 제재를 완화함과 동시에 관계를 정상화하고 경제협력 지원을 하는 명확한 길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시점에 합의된 로드맵과 시간표를 기념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3차 정상회담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 과정을 위해선 하노이 정상회담 당시에는 없던 많은 실무 차원의 만남이 요구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3차 정상회담의 성공을 확신할 수 있다고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말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현 시점 미국이 의미하는 핵폐기가 일부가 아니라 모든 핵무기와 관련 시설에 대한 것임을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 하노이에선 이 부분이 장애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은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될 때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폐기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대화 재개와 관련해 미북 정상의 의지나 조치보단 북한의 결단에 더 무게를 뒀습니다.
The obvious one is for North Korea to respond to repeated U.S. and South Korean attempts at resuming dialogue. Mr. Biegun has reached out to his counterpart.
북한이 미국과 한국의 반복적인 대화 요청에 응답하는 게 대화를 재개하는 분명한 방안이란 지적입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북측 대화 상대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미국은 뉴욕 채널을 통해서도 북측의 답변을 받으려 노력했고 한국 역시 인도주의 지원을 제안하면서까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내려 했지만 북한이 이를 묵살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아름다운 친서를 받았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과거에도 그런 아름다운 서한을 주고받았지만 그 어떤 것도 협상의 진전으로 이어지거나 돌파구를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협상은 미국이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I would say it's don't repeat the mistakes of the past in accepting short, vague, poorly crafted agreements which really just kick the can down the road rather than actually trying to solve.
과거처럼 단순하고 모호하며 형편없게 만들어진 합의문에 동의하는 건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옛 소련과의 군축 협정을 예로 들며 당시 합의문은 매우 자세히 기술된 문구를 사용했고 모두가 의무사항을 알았으며 매우 구체적인 용어로 정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북한과의 합의는 이처럼 구체적인 검증 방안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며 다음 만남에선 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대화가 재개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한쪽이 제안을 하고 다른 쪽이 이를 수용하는 것이라며 이후 남아있는 양측이 간극을 어떻게 줄일지를 놓고 만남과 논의들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또 실무회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실무 차원에서 미리 준비하지 않는다면 하노이 때와 같은 장애물에 부딪힐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 문제 해결까지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패트리샤 김 미국 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연구소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정한 대미 외교의 시한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에서 포용 정책에 대한 비판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선거에 몰두하게 되고 중국 역시 비교적 상황이 안정된 현 시점에 북한과의 협상을 밀어붙일 동기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각국이 북한 문제 해결을 서둘러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프랭크 엄 미국 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이달 말 회담은 두 동맹이 앞으로 전진을 할 수 있는 길을 조율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나 핵실험이 중단된 현 상황에 만족하고 있다고 밝힌 사실에 주목하면서 미국 입장에선 시간이 촉박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미북 싱가포르 정상회담 1주년을 맞아 보내드리는 기획 보도. 내일은 네 번째 마지막 순서로 미국의 전직 관리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전해드립니다. 미국 등의 주요 언론들은 미북 정상의 역사적인 6.12 싱가포르 공동선언이 1주년을 맞았지만 핵 문제와 미북 관계에 별다른 진전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두 정상 간 따뜻한 말이 오갔지만 변화는 없다는 지적입니다. 박승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이터통신은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싹 틔운 낙관적 전망은 1년 사이 거의 증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미북 하노이 2차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싱가포르 선언에 대한 재확인조차 합의하지 못하면서 낙관적 기대는 극적으로 깨졌다고 전했습니다. 오히려 최근 북한이 제한적인 무기 실험을 재개하면서 미북 관계에 다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큰 잠재력이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지적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이날 김정은 위원장이 여동생 김여정을 통해 김대중 전 한국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 빈소에 조전을 보낸 것과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편지를 받은 사실 등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건이 암울할 뻔했던 싱가포르 회담 1주년 기념일에 그나마 희망을 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어떤 주요 대화도 오가지 않던 남북한과 미북 관계에 교착 국면을 탈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문은 그러나 최근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대화 재개 요청을 거부해온 사실을 들어 앞날이 그리 낙관적이지 않음을 시사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도 김여정의 조문을 중심으로 보도하며 김여정이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메시지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런 메시지는 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핵화와 평화를 향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중재 역할이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사 주간지 뉴스위크는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지난 1년에 대해 따뜻한 말이 오간 데 비해 변화는 거의 없었고 구체적 진전은 찾아볼 수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오히려 하노이 회담 이후 대화가 중단됐고 북한은 위협과 도발을 재개했으며 미국은 여전히 최대 압박과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1년 전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 싱가포르의 주요 언론도 미북 대화가 진전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스트레이트 타임스 신문은 12일 센토사 섬에서 발표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공동선언은 현재까지도 미북 정상이 서명한 유일한 합의문으로 남아있다며 미국과 북한 모두 각각의 목적을 향한 큰 발걸음을 떼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판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교착상태에 빠진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가능한 한 빨리 재개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반 총장은 유엔 회원국들의 충실한 대북제재 이행도 강조했습니다. 오택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북핵 협상이 교착상태에 처해 있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Unfortunately, the negotiati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have come to a deadlock since the failure of the Hanoi summit last Friday.
불행하게도 지난 2월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미국과 북한의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반 전 총장은 12일 분쟁 예방과 중재라는 주제로 뉴욕에서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반 전 총장은 이 회의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I support the US government's efforts to realize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그러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대한 충실한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We should maintain and faithfully comply with the sanction measures imposed by the Security Council on North Korea. I sincerely hope that all the member states of the UN faithfully implement the sanctions.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UN의 대북 제재를 유지하고 충실하게 따라야 하며 모든 UN 회원국들이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반 전 총장은 또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국제사회의 도움을 촉구했습니다.
Considering the fact that North Korea has suffered chronic food shortages during the last two decades, the situation seems to be worsening without support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반 전 총장은 북한이 지난 20년 동안 만성적인 식량난을 겪어왔다며 국제사회의 도움이 없이는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한국통일부의 김연철 장관은 한반도 평화의 여정을 위해 남북 정상 간 만남이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별도의 대북 식량 지원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산가족 화상 상봉과 면회소 개보수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이현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김연철 장관은 13일 남북한과 미국이 지난해 시작한 톱다운 방식의 비핵화 평화협상의 틀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남북미 세 당사자는 숨가쁘게 달려온 시간을 지나 잠시 숨을 고르며 협상의 재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 장관은 이날 연세대학교 김대중 도서관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19주년 기념 학술회의 축사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내일과 후손들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상호 존중과 신뢰, 평화와 호혜의 6.15 정신을 되새기며 남북 공동선언을 끊임없이 이행하고 한반도 평화의 여정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정상 간 만남이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 장관은 남북 대화가 미북 관계 진전을 촉진하고 사상 최초로 두 번의 미북 정상회담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은 2000년에 남북 관계와 미북 관계가 선순환했던 경험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남북과 미북, 미한이 선순환해 비핵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선 한국 정부가 최근 국제기구에 북한 취약계층 지원에 사업비를 지원한 것을 언급하면서 이와 별도의 식량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산가족들을 위한 화상상봉과 면회소 개보수 작업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접경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불과 병충해, 전염병 등에 대해 남북 간의 신속한 공동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장관은 진정한 평화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평화라며 한반도의 평화가 일상의 삶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은 이날 학술회의 기조연설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미국과 북한 지도자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예, 미국의 대선을 고려할 때 금년 내에 서로 되돌릴 수 없는 정도의 불가역적인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도자들의 정치적 의지와 결단이라 할 것입니다.
임 전 장관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관계 정상화와 평화를 비핵화와 교환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결단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상호 신뢰와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비핵화의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결단이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군 전쟁을 했던 중국, 베트남과 관계 정상화했고 쿠바, 이란과도 수교했습니다. 국제관계에서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우방도 없다 이 말을 상기하게 됩니다.
임 전 장관은 강대국인 미국이 결단하면 북한과도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기대가 큰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임 전 장관은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미북관계 정상화를 견인해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은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으로부터 지난 10일 별세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호 여사 조의문을 전달받으면서 빠른 시일 안에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조속히 갖고 그 결과로 북미 정상회담을 이어져야만이 된다.
김대중 평화센터 부이사장을 맡고 있는 박 의원은 이날 학술회의 축사를 통해 전날 판문각에서 조의문을 전달받으면서 15분에 걸쳐 김여정 부부장과 나눈 대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부부장이 옅은 미소를 띠며 자신의 이야기를 경청했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이호 여사의 유지를 받드는 것이라며 김 위원장에게 잘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미국이 유엔 안보리에 서한을 보내 북한이 대북결의에 규정한 석유 수입 한도를 초과했다며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국무부는 추가 석유 거래가 즉각 중단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유엔 안보리에 북한이 석유 수입 한도를 초과한 데 대해 항의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2일 보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국무부는 이 서한에서 북한이 불법적인 선박간 환적으로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된 석유 수입 한도를 초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올 들어 북한 국기를 단 유조선이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고 다른 유조선으로부터 정제 석유 제품을 받은 해상 환적 사례가 최소 8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서한에서 6월 안보리 의장국인 독일이 유엔 회원국들의 정제 석유 제품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북한의 시도에 경계심을 갖도록 당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추가 거래가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명의로 보낸 이 서한에서 북한의 정제 석유 제품 수입과 관련해 일어나고 있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중대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지속적으로 정제 석유 제품을 불법적으로 수입할 경우 안보리 결의는 의도한 효과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서한과 관련한 VOA 질문에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다만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안보리 대북 결의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고 미국은 모든 나라들이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가 달성될 때까지 계속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또 미국은 유엔의 제재 의무를 모든 나라들이 완전히 이행하도록 세계 각국 정부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불법적인 선박간 환적 행위는 올해 초 안보리에 제출된 유엔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서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지난 3월 공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정제유와 석탄에 대한 선박간 환적을 크게 늘리면서 계속해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이 지난해 수입 한도의 7.5배에 달하는 정제 석유 제품을 수입해 제재를 성공적으로 피해갔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영국, 일본, 캐나다,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등 6개 나라와 함께 지난해 초부터 동중국해 등지에서 북한의 제재 회피 행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번에 안보리에 보낸 서한에는 호주와 프랑스, 일본, 중국 등이 서명했으며 불법 석유 환적 의혹에 관한 상세한 보고서도 첨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북한은 올해 이미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가 정한 석유 수입 한도를 초과했다고 안보리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가 주도해 안보리에 보낸 서한에는 한국도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박승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관계자는 12일 언론과의 전화회견에서 미국의 주도로 일부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에 서한을 보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불법적인 선박간 환적을 통해 연간 한도 50만 배럴의 7배가 넘는 양의 석유를 수입했고 올해도 이미 70차례 이상의 불법 환적을 통해 상한선을 넘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대로 가다간 북한이 2년간 한도의 15배에 달하는 석유를 불법 수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이에 항의하기 위해 지난 11일 북한의 제재 위반 활동 내역을 담은 보고서와 항의 서한을 유엔에 제출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또 서한에 미국, 한국, 일본, 영국 등 26개국이 서명했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석유 수입에 대한 제재는 모든 대북 제재의 가장 핵심이라며 지금까지 제재 이행에는 낙제점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체계적으로 제재를 회피할 뿐 아니라 사실상 제재를 무력화하고 있다며 유엔이 추가 제재를 가하진 않겠지만 현행 제재를 더 강력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미국이 서한을 작성하기 3주 전부터 중국과 러시아와 접촉해 이 문제를 논의했다며 아직까지는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공식적인 이의 제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지난 4월까지 공식 보고된 북한의 정제유 수입량은 11만 4,940배럴로 상한선인 50만 배럴의 20%를 조금 넘는 양입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개성공단에서 업체를 운영하는 한국의 기업인들이 중심이 된 대표단이 워싱턴을 방문해 의회 의원들과 전문가들에게 공단 재개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VOA는 공단 재개에 관한 찬반 양론을 대표하는 두 인사로부터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공단 재개는 비핵화 합의의 일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브래드 셔먼 하원 외교위원회 아태 소위원장과 개성공단이 북한 핵개발의 자금줄이라는 주장을 반박하는 김진향 개성공단 지원재단 이사장과의 인터뷰를 잇따라 전해드립니다. 먼저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태 소위원장인 민주당 소속의 브래드 셔먼 의원은 북한 당국이 개성공단 가동으로 금전적 혜택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 주장은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공단 재개는 비핵화 합의의 일환으로 고려돼야 할 사안이며 미국은 북한에 소량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는 합의라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서 셔먼 의원으로부터 공단 재개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자, 먼저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참여한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공단 재개에 대한 기존 입장에 변화가 있으셨나요?
한국 민간 기업인들과의 이번 만남은 매우 새롭고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 미국까지 방문한 데 대해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개성공단에 대한 저의 견해는 북핵 프로그램 합의의 일환으로서 공단 재가동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수준의 북핵 합의를 의미하십니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즉 CVID에 조금 못 미치는 합의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설의 합의를 예단하고 싶지는 않지만 열린 마음을 유지할 것이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공단 임금 전용에 관한 우려는 해소됐습니까? 공단 대표단은 임금 전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현금 대신 현물 지급제 도입을 제안했는데요.
공단 재개로 북한 근로자들이 대부분의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입니다. 저는 이 목표에 부합하는 창의적인 해법이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이 개성공단에서 금전적 보상을 전혀 안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왜 현실적이지 않죠?
어쨌든 미국 정부도 늘 미국인들에게 임금에 큰 세금을 물리는데 북한 정부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 시점에서 개성공단 재가동은 미국과 유엔 제재 위반이라고 보십니까?
현재 상황으로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그렇다고 답할 것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북한과의 협상 과정 전반에 걸쳐 일치된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정권이 미한 동맹을
미한 동맹 분열보다 더 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 문제 개성공단 재개에서도 그리고 다른 사안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북한의 비핵화에 상당한 진전이 있어야 개성공단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진전이 선결돼야 합니까?
미래에 있을 어떤 가설적 합의도 예단하고 싶지 않습니다. 외교는 외교관들이 우리의 근본적 이익을 충족하는 창의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을 때 가장 잘 작동하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미국이 어떤 내용의 북핵 합의를 추구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개성공단 문제와 무관한 북핵 협상에 관한 저의 일반적 견해는 이렇습니다. 모두가 이 북핵 프로그램의 CVID를 지지하지만 저는 북한이 오랜 기간 철저한 감시 아래 소량의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브래드 셔먼 하원 외교위 아태소 위원장으로부터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한편 김진향 개성공단 지원재단 이사장은 개성공단이 북한 핵개발의 자금줄이라는 주장은 북한 경제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오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임금 전형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현금 대신 현물 지급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개성공단 기업인들과 함께 공단 재개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워싱턴을 방문 중인 김진향 이사장을 이재훈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네, 방미 첫 일정인 미 연방 하원 의원 대상 설명회를 마치셨는데요. 공단 재개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득했다고 평가하십니까?
설득하러 온 게 아니고요. 개성공단의 평화적 가치, 안보적 가치, 경제적 가치를 설명하러 왔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보편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성공단의 가치를 잘 모른다고 보고 있어요. 진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는데 좀 잘못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하원에 계시는 분들한테 한반도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분들에게 개성공단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가치를 제대로 좀 설명이라도 좀 해드리고 관련 정책들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의원들이 우려하는 개성공단 임금 문제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사실은 짧은 시간에 개성공단 임금 지급 과정을 이야기하려면 기본적으로 북측 사회주의 계획 경제 속에서 그 임금이 사실은 북측에는 임금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 자체를 잘 몰라요. 국가 공급 경제라는 것에 대한 이해들이 없기 때문에 왜 주로 치르게 보는데 오늘 시간에서는 임금 지급의 과정 절차에 대해서 다 사실 설명을 못 드렸어요.
공단 임금 지불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북측은 임금의 개념을 생활비와 국가 공급표, 상품 공급권으로 받아요. 우리가 달러를 기축통화로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북측을 설득해서 개성공단을 국제공단화로 만들려면 달러가 기축통화되어야 된다고 설득했어요. 북측은 못마땅했지만 받았어요. 우리가 달러를 줍니다. 북측 사람이 쓸 수 있습니까? 외환시장이 없어요. 극한 쓸 수가 없어요. 북측 경제의 메커니즘에 대한 기본 이해만 있으면 아, 달러를 주면 직접 못 쓰는구나를 알 수 있을 텐데 우리가 달러를 주면 북측은 그 개인 한 명 한 명 한 명이 일한 전체 자기 노동시간 전체 페이에 대해서 다 직접 서명을 해가지고 그 토탈 페이 중에서 국가 국정 공급 가격으로 받는 페이만큼은 상품 공급권을 다 받아요. 나머지를 북측의 원, 그쪽에 로컬 커런시를 받습니다. 이 과정은 달러 시장이 없기 때문에, 외환시장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에요.
북한이 근로자 임금을 물자 교환권이나 상필품으로 지급한다는 건 결국 당국이 임금을 통째로 가져간다는 건데 어떻게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전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죠?
달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물로 주면 됩니다. 북측은 달러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면 우리 달러 안 받을게. 쌀이든 분유든 민생 목적의 생필품 그걸로 가르면 되지 않느냐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방법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렇게라도 하려고 한다면 하면 됩니다만 좀 우습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질적으로 북측이 저한테 늘 이야기했던 게 있어요. 협상하면서. 귀척은 진짜 100불, 120불, 50불, 70불, 120불 주면서 그거 가지고 우리가 진짜 4인 가족이 잘 먹고 살 수 있다고 보느냐 물어봐요. 우리는 알지만 니들 사정을 진짜 잘 알지만 국제사회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달러를 기축적으로 대입점 만든 건 니들 아니냐고 막 우리를 또 오히려 이야기하죠. 달러 문제를 근본 해법은 달러가 안 들어가면 됩니다. 다른 걸 주면 돼요. 현물이 제일 적당해요. 그래서
결국 북한 당국이 임금과 자원 운용 등 공단의 모든 부분에서 통제권을 쥐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당연하죠. 자본주의 경제가 아니고 그건 사회주의 경제입니다. 우리는 개인 노동을 하잖아요. 그들은 사회적 노동을 해요. 우리는 내 노동을 팔아서 먹고 살죠. 북측에서는 개인의 노동을 사고 판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개성공단이든 협동농장이든 티옵스 공장이든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일을 하는 것은 말입니다. 국가사회적 계획경제 시스템 속에서 사회적 노동을 하고 국가가 맡긴 임무를 하고 국가는 그들의 생활을 책임져요. 이거 자본주의 경제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렇다면 북한의 개방화 촉진이라는 측면에서 개성공단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과 상반되는 것 아닌가요?
개방화라는 것은 말입니다. 우리가 개혁개방을 이야기할 때 자본주의화를 생각하죠. 북측은 국가사회적 계획경제를 골간으로 하되 시장화를 접목시키고 있어요. 100% 사회주의 경제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 나머지 부분들을 사회주의 시장 경제가 담당하지 못하는, 아니, 사회주의 경제가 담당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시장화를 접목을 시켜서 해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성공단 같은 것은 사실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왜? 자기들은 자본주의를 여기서 배우니까. 학습장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사회주의가 옳다, 자본주의가 옳다, 시장이 옳다 다 없어요. 어느 나라든 자기 나라의 가장 적실성이 가장 높은 그런 경제체제를 만들지 않겠습니까? 북측은 개성공단을 통해서 시장화의 여러 많은 메커니즘들, 운영원리들을 많이 배웁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큰 가치가 있죠.
유엔 제재는 대북거래에 연관된 개인 혹은 단체의 수출 신용이나 보증, 보험까지도 승인하는 걸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런 제재의 저촉 없이 공단을 재개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노동의 대가로서 쌀을 주는 거잖아요. 그거는 제재 대상이 아닐 겁니다.
그럼 공단 재개가 미국 기업엔 어떤 도움이 되나요?
경제적 비교 우위에서 개성공단만한 공단은 전 세계에 돕친다. 어차피 특혜였기 때문에 그래요. 노동제도, 조세제도, 임금 수준, 숙련도 모든 걸 봤을 때 개성공단하고 딱 비교했을 때 어느 공단도 개성공단보다 경제적 비교율이 다 잡힙니다. 투자로서 본다면 굉장히 큰 가치가 있죠. 경제적 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북한이 비핵화 문제에서 행동 변화를 보여야 개성공단 재개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게 많은 의원들의 입장인데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거죠. 그 전제는 개성공단은 달러박스다라는 잘못된 왜곡된 인식이 그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달러박스가 아니에요. 우리 인권을 얘기하죠. 인권을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들의 삶의 기본 민생 목적으로 국민이 다 100% 써진단 말입니다. 개성공단도 평화에 기여한다 이거죠. 비핵화를 왜 합니까? 평화를 위해서 하잖아요. 개성공단도 평화를 위해서 해요. 두 개는 상충되지 않아요. 평화를 위해서라면 비핵화도 개성공단도 종전선도 생각하고 같이 체결하면 되죠. 두 개가 충돌하지 않는다 이거죠. 개성공단은 비핵화 전까지 안 된다는 이야기는 개성공단은 북측한테 굉장히 큰 엄청난 뭔가 경제적 부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왜곡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게 비핵화하는 목적이 뭡니까? 평화이지 않습니까? 한미동맹의 궁극적 가치가 뭡니까? 평화이지 않습니까? 한반도 평화이지 않습니까? 개성공단 평화에 기여합니다.
현 시점에서 미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길 기대하시나요?
진짜 개성공단에 대한 가치를 온전히 제대로라도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난 9년의 시간 동안 개성공단에 대한 왜곡된 오해들을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이 설명에는 설득을 하러 온 게 아니고 공단에 대한 최초의 공식 설명이에요. 설명. 공단은 이런 곳이었습니다. 생각을 들으면 내가 좀 잘못 알고 있었으면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저는 성공했다고 봐요.
지금까지 김진향 개성공단 지원단 이사장으로부터 개성공단 재개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이종훈 기자였습니다. 핀란드의 대북지원단체가 20년간 진행해온 북한 지원활동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이유인데 지난 2001년부터 이 단체를 통해 북한을 지원해온 핀란드 정부는 앞으로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핀란드의 민간단체인 핀란드개발협력기구 피다는 11일 오는 2021년까지 계획한 대북 의료와 식량 지원 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국제금융체제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 오펙의 조치로 인해 활동이 불가능해졌다고 대북지원 중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핀란드 정부는 20년 넘게 이 단체가 벌여온 대북 인도적 지원 활동이 중단돼 유감이라면서 파트너들과 함께 피다가 활동을 중단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핀란드 외교부의 알토 하피아 동아시아 담당관은 12일 VOA에 핀란드 정부는 어떤 환경에서든 인도주의 지원이 전달되도록 하기 위한 방법을 파트너들과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피아 담당관은 또 핀란드 정부가 그동안 대북 제재를 엄격히 이행해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2001년부터 피다를 통해 북한을 지원해온 핀란드 정부는 올해도 이 단체에 30만 유로, 미화 33만 9천 달러를 지원했고 이 가운데 지금까지 절반 정도가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세계 50개국을 대상으로 구호 활동을 벌이고 있는 피다의 대북 지원 사업은 1998년에 시작됐습니다. 이 단체는 매년 41만 4천 유로 상당의 농작물 재배와 의료 장비, 서비스 지원을 통해 북한 주민 250만 명을 도왔다고 밝혔습니다. 피다는 지난달 북한 강원도의 보육원 134곳에 대한 옥수수와 콩 412톤 지원을 마지막으로 북한에 상주하고 있는 직원 2명을 다른 아시아 지역으로 재배치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 국무부는 미국의 제재로 인해 대북 인도주의 사업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비판을 일축했습니다. 북한의 열악한 상황은 핵과 미사일 개발 우선시 정책 때문이며 미국은 적법한 대북 지원을 막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기구와 일부 민간단체들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는 여전히 이런 움직임에 동참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2일 BOA에 미국 정부는 현재 북한에 직접적인 인도주의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 주민의 안녕과 북한의 인도적 상황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면서도 이는 북한 정권이 자초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인도적 상황은 북한 정권이 자국민의 안녕보다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우선순위를 둔 결과라는 비판입니다. 이 같은 발언은 일부 구호단체들이 미국의 제재 강화를 대북 지원의 걸림돌로 지적하는 데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나왔습니다. 앞서 핀란드 개발협력기구는 전날 대북 사업을 중단하기로 했다면서 미국의 제재로 인해 지원 활동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앞서의 국무부 관계자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적법한 인도적 지원이 엄격한 제재 이행 때문에 방해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게 미국의 정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대북 제재 면제와 대북 지원 승인 요청들을 계속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UN 1718 위원회와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또 대북 지원 활동을 하는 인도주의 지원 기구들이 접근과 감시에 대한 국제 기준을 충족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지난 2017년 말레이시아에서 암살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미 중앙정보국 CIA 정보원이었다는 언론 보도가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처음 보도한 워싱턴포스트 기자는 CIA의 대북 정보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동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책을 펴낸 애나 파이필드 워싱턴포스트 기자는 김정은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미국 정보당국이 얻기 가장 어려운 최고의 대북 정보자산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파이필드 기자는 10일 워싱턴포스트가 개최한 저자간담회에서 김정남이 외국에서 오랜 기간 유배 생활을 했지만 친분이 두터웠던 고무부 장성택과 그의 조카 장용철 말레이시아 주재대사 등 북한 최고위층과 매우 좋은 접촉을 유지해왔고 이 때문에 말년에 CIA 정보원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우 신뢰할 수 있는 정보통으로부터 들은 정보라고 밝혔습니다.
And even though he was in this kind of exile, he continued to have very good contacts at the top of the regime. But he had like his uncle was the North Korean ambassador to Malaysia.
이란이나 리비아 등 다른 독재 국가들과 달리 북한에 대한 인간 정보는 CIA도 가장 얻기 어려운 목표로 간주되며 김정남은 미국 정부가 북한 정권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막대한 자산이었다는 설명입니다.
There's almost no human intelligence about North Korea. The CIA calls it the hardest of the hard targets. So if the CIA was in fact successful in recruiting Kim Jong-nam, that's a huge boon to them and to
파이필드 기자는 김정은 위원장이 김정남에 관한 정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남이 정치적 야망이 없었음에도 김정은의 입장에서 그의 모든 행위는 반역이었고 이에 따라 배신자인 그를 제거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So if Kim Jong-un did know about this, yes, that is, I mean, all of these things are treasonous offenses in Kim Jong-un's eyes. And
파이필드 기자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남의 CIA 정보원 설거 관련해 자신의 임기 중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건 CIA 배후를 확증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대북 정보 활동의 위축 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Say that and seem to confirm that Kim Jong-nam was working for the CIA. I think I'd be quite demoralized by that.
한편 파이필드 기자는 미국 정상회담 등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연장자로 대우하는 등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상당한 능숙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 당국자들은 트럼프 정권 관계자들의 내부 폭로 내용을 다룬 저서 화염과 분노 등을 읽고 대통령이 올리는 트위터 내용에 대해서도 백과사전 수준의 지식을 갖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 심중을 읽고 마음을 얻는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North Koreans know an awful lot about Donald Trump. They have really been doing their homework and trying to figure out what motivates him.
파이필드 기자는 김정은 위원장이 어린 나이에 권력 투쟁을 거쳐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성적인 지도자라는 반증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이 경제 개발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미북 대화 재개를 낙관적으로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미국 정부의 테러 지원국 피해 기금 신청서 제출 마감일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당 기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미국으로 돌아온 직후 숨진 오토 원비어의 가족과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푸에블로호 승조원 등이 기금 신청 목록에 오를 전망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에 미 해군 정보 수집함 푸에블로호 승조원들이 미 재판부에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신청서에서 미국 정부의 테러 지원국 피해 기금 신청서 제출 마감일이 임박한 점을 이유로 들며 재판부와 가장 이른 날짜에 만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테러 지원국 피해 기금은 미국 국무부에 의해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된 나라로부터 피해를 입은 미국인과 그 가족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북한은 2008년 미국의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됐다가 지난 2017년 재지정됐습니다. 따라서 북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희생자와 가족들은 이 기금 신청 자격을 얻게 됐습니다. 푸에블로호 승조원들의 변호인단이 밝힌 대로 이번 신청서 제출 마감일은 9월 13일로 불과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태입니다. 만약 푸에블로호 승조원들이 이때까지 최종 승소 판결을 받지 못하면 다음 신청일까지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테러 지원국 피해 기금 웹사이트에 따르면 테러 피해를 입은 개인은 최대 2천만 달러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직계 가족들이 함께 기금을 신청하는 경우 보상금은 최대 3,500만 달러까지 늘어납니다. 보상금은 테러 지원국 등과 불법 거래를 통해 수익을 거둔 기업들이 내는 벌금으로 충당되는데 여기에는 북한과 불법 거래 혐의로 미 법정에 섰던 중국의 통신기업 GTE가 낸 기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해 보상금 신청 목록에는 북한에서 17개월 동안 억류됐다 송환된 뒤에 숨진 오토 원비어 가족들의 이름도 오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국 법원은 지난해 12월 북한 정권이 원비어 가족들에게 약 5억 달러를 배상하도록 판결한 바 있습니다. 미국 콜롬비아 대학 법과대학원의 노정호 교수는 지난 1월 VOA와의 인터뷰에서 원비어 가족이 북한으로부터 배상금을 받을 가능성이 적은 만큼 피해 기금을 신청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북한과 관련해서는 지난 2000년 1월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들에 의해 납치됐다 이듬해 평양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의 유족들이 이 기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김 목사의 아들 김한 씨 등 유족들은 2009년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북한 정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1심 패소와 항소심 등을 거쳐 2015년 북한이 약 3억 3천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밖에 북한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던 일본 적군파 요원의 테러 공격에 희생된 미국인의 가족 등도 테러 지원국 피해 기금에 수혜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 투데이 1부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2000년 6월 13일 한반도가 분단된 이후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집니다. 2000년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났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은 1980년대 들어와서 남북한 간의 실무적인 대화가 재개되는 가운데 몇 차례 제의된 적은 있었으나 양측의 입장 견지로 실질적인 진전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와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1990년 신년사를 통해 남북 최고위급 회담을 제의했고 남한도 남북정상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제의했습니다. 특히 1994년 6월 한반도가 북한 핵 문제로 인해 위기 상황에 처하면서 이 문제의 타결을 중재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한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을 통해서 김일성 주석이 김영삼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제의하게 됩니다. 남한 정부가 이 제의를 즉각 수락함으로써 곧바로 양측 간 협의를 통해 남북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일정이 마련됐으나 1994년 7월 김일성 주석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남북 정상회담은 무기한 연기됩니다. 그러다 1998년 2월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북한이 원한다면 정상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고 표명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남북 정상회담과 특사 교환을 촉구합니다. 2000년 3월 17일 중국 상하이에서 1차 특사 접촉이 이뤄졌으며 3월 23일 중국 베이징에서 2차 접촉에 이어 4월 8일 3차 접촉에서 남북 정상회담 개최 합의서가 채택되고 4월 10일 서울과 평양에서 그 합의서가 동시에 발표됩니다. 그리고 2000년 6월 13일 김대중 대통령의 비행기가 평양에 도착하자 김정일 위원장이 공항에 직접 나와 김대중 대통령을 맞이합니다. 기원전 323년 6월 13일 위대한 정복자로 불린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33살을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남유럽과 북아프리카, 서아시아에 이르는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던 제왕 중의 제왕이었습니다. 기원전 356년 마케도니아 왕국의 필리포스 2세의 아들로 태어난 알렉산더는 어렸을 적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철학과 정치, 과학, 문학 등을 배웁니다. 이후 필리포스가 암살당하자 알렉산더는 20살의 젊은 나이에 왕위를 계승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이어 평생을 전쟁터에서 보내며 이집트와 페르시아를 거쳐 인더스 강까지 아우르는 거대한 제국을 건설합니다. 또한 알렉산더 대왕은 자신이 정복한 땅에 자신의 이름을 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70개나 건설합니다. 동서양에 걸쳐 세워진 이 대제국을 통해 서양의 그리스 문명과 동양의 문화가 융합된 헬레니즘 문화가 탄생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은 기원전 323년 6월 13일 열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